사사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394면에서 395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야, 참 인간이 덧없구나, 인간의 힘이 무력하구나, 인간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도시의 문명을 보고 화려한 조명과 높은 빌딩을 보면서 야 멋있다,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아봐야 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게 맞구나. 인간이 아무리 저렇게 높은 빌딩을 쌓아놓고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하게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어때요? 인간의 문명과 과학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 피조세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연약함들이죠. 그런 걸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엎드려야겠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과학기술을 가지고 높은 빌딩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자연세계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어요.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게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유의 말씀이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어디 사이에 들어있느냐. 마태복음 25장의 전반부에 있는데 그 앞에 비유가 또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그 앞에 있어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 사이에 그 다음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 다음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의 첫 시작이 뭐예요?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5개도 맡기고 2개도 맡기고 1개도 맡기고 떠나시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돌아와서 뭐 5달란트, 2달란트 다 칭찬하셨는데 한 달란트 그냥 이렇게 판 묻어놨던 거 꺼내놨던 사람에게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예요? 장사 안 해서요? 게을러서요? 뭐 나태해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주인이 듣고 나서 그 무익한 종이라고 그때부터 시작하시는데 그 종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인의 의도를 종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을 이렇게 재단해 놨습니다. 내가 주인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주인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가 그려놓은 대로 움직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로 이 말씀을 표현되어 있는데 문화의 비유의 맨 마지막에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치세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그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러고 비유를 마감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딱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주님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심판하신다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생각을 자기가 그려놓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누가 왕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가 인생의 왕노릇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된 레위인, 그의 첩, 그리고 그의 장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주관하고 살고 한 사건 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분별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든지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럼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를 오늘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에는 그냥 읽어보면 어때요? 웬 로맨틱하고 스윗한 레위인이 아내를 맞이하러 나귀를 끌고 그 베들레헴까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가서 아내 모셔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첩인데도 모시러 가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봐야 하느냐? 우리 18장 지난주에 보시니까 거기에는 어떤 레위인이 등장하죠? 소년 레위인. 이 레위인은 무엇 때문에 자꾸 동네를 옮겨다니죠? 먹고 살 길 때문에, 먹고 살게 해줄 만한 부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까지 이르르게 된 레위인 소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맥락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레위인이 등장하면 이 레위인은 로맨티스트예요? 아니면 죄악에 찌들어 있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을 내리면서 아, 이 시대가 어쩜 이렇게 사사시대, 3천여 년 전이거든요. 어머, 지금 이 세상은 더한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1절, 2절부터 쭉 보시면서 오늘 레위인과 첩과 장인의 행동들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아멘. 이러고 이제 오늘 19장이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제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음란한 뭐가 있어요? 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음행을 행한 뒤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서 몇 달째 안 돌아오고 있어요? 넉 달째 친정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시사적인 고발 사건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겠죠. 첫 번째,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나요? 레위인이 첩을 둔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됩니다. 이게 주일 말씀처럼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참 이게 걱정스러운 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디아포라의 문제를 자꾸 건드려서 문제인데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말로 이제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19장에 기록될 때는 이게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디아포라의 문제를 건드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큰 문제로 확장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제가 스토아학파 이런 얘기 드리면 한이 없지만 철학 용어를 기독교 안에서 이용할 때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것들은 사실 진리와 부딪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뭐 어쨌든 하고 오늘 이게 첩을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에 이거 논쟁을 벌일 필요 없는 겁니다. 둬도 됩니다. 성경에서 법으로 금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축첩 제도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성경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축첩 제도, 첩을 자꾸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을 표하세요? 부정을 표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부정을 표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 규제하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사는 레위인이라면 첩을 두는 거에 대해서 망설임, 두려움, 절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첩을 두었다. 이 첩을 두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죠. 이게 죄로 확산되고 민족적인 아픔으로 발전하는데 그 과정이 오늘 시작인 뿐입니다. 이 첩의 문제가 뭐예요? 데리고 살아보니까 이게 나가서 간음을 행합니다. 자나라는 말인데요. 이 자나라는 히브리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번역이 오늘 개역성경에서 잘 번역해 주셨는데 음행이라는 단어로, 음란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는 그냥 단순히 결혼 제도 안에서 타 밖에 있는 결혼 제도 안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행음이란 자나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 쓰느냐? 돈 받고 몸을 파는 사건 아시죠? 돈을 받고 여자가 몸을 파는 그러한 일을 명할 때에 자나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확대해 보면 이 여자는 지금 음행의 문제가 단순히 결혼관계 외에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받고 몸을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요 자나라는 단어가 화가 났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화났다 이런 표현. 그래서 화가 나서 친정에 도망갔다. 화가 나서 못 살겠네 이러고 살림 내팽개치고 친정 베들레헴에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전체의 내용과 사사기 18장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이 여자가 사사시대에 충분히 뭐 할 확률이 커요.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 했다고 보따리 싸서 친정 갔다라고 해석하기엔 사사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전반적인 죄의 악의 수위가 싸워서 화나서 갔다가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본문의 흐름을 볼 때에 아,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레위인 첩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팔아서 뭔가 생계 유지와 자기의 이익을 취한 어떤 부정하고 음행한 행위를 했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쭉 내려가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18장, 19장을 전체를 보면 첫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부싸움에서 간 게 아니라 이 첩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말씀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한 레위인, 그리고 시대에 물들어서 간음을 통해서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친정으로 도망간 첩,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이 부정한 간음을 행한 외관 남자와 바람을 피운 이 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치리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구역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삶의 기준, 율법입니다. 그럼 레위인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준행하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어겼을 때 뭐까지 해야 돼요? 율법의 법 행위를 집행까지 해야 되는 게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니까요. 구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자기 첩을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 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법으로 다스려야죠.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시면 이 레위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아내를 모시러 가는 거 있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감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아멘. 보세요. 레위인이 지금 자기 직분을 망각한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18장에 이어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어서 보는 장면이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인이 내려갈 때에 레위인이 했던 행위들을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레위인의 마음 상태는 이 여자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살려고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코맹맹이 소리 남자가 잘 안 하는데 가서 여보, 내가 미안하오, 갑시다 이러고 뭐까지 지금 준비했어요? 오늘 나귀도 한 필 더 준비해서 하인까지 데려갔잖아요. 뭐 하려고요? 이 첩 모시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여자를 내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에 데려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레위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를 고발한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레위인도 하나님의 법이고 뭐시고 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 여자 데리고 살아야겠다라는 게 이 레위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첩도 문제고 레위인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쭉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만 더 볼 텐데요. 장인이 그를 또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막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뭐 물론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나그네가 지나가면 자기 집에 들여서 융숭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서 그를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들의 어떤 그 복, 기복을 위한 문화였던 거예요. 사람이 오면 초대에 들여놓고 잘 먹이고 아주 기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거기 고대 근동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위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 아니에요. 뭐 우리 문화로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막 모셔드려서 막 사위를 정말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 중에는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레위인이지만 내 딸 법대로 치리해서 죽이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자기가 이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뒤로 뒷전인 거고, 이 여자는 뭐 어떻게 되었든지 자기 살 길 찾아서 친정에 내려가는 게 자기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고, 이 장인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레위인 사위를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 이 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덮어놓고 지금 생활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이 종합적인 사건을 좀 이렇게 숲을 보듯이 멀리서 바라보면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레위인 첩은 왜 도망갔겠냐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 그냥 살지. 왜 이걸 성경에서 이 여자의 레위인 첩이 도망가는 사건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18장을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8장에서 레위인 소년이 떠돌아 다녔던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고발하고 있죠? 그 자기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레위인들도 하나님 말씀의 법을 준행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막 그렇게 종종걸음 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 시대에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궁핍했다라는 거예요? 네, 궁핍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18장에 이어서 보면 이 레위인 첩이 도망갔던 이유를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나요? 아, 이 레위인도 가난했겠구나. 이 가난한 레위인과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음행까지 이르는 거죠. 그 행음까지 이르는 다음에 그것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친정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친정이 가난하면 도망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특별히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의 기업이 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레위인들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레위인들이 가난했던 이유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아, 뭐 예배가 드려져야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레위인들이 뭐 먹고 사나요? 소재, 화목재, 토지 소산의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없으면 그 사람들 고기 맛 봐요, 못 봐요? 고기 맛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부자가 나를 좀 채용해 주지 않나, 어디 부잣집에서 나를 좀 써주지 않나 이러고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기업 삼지 않고 부자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아서 거기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아주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레위인도 부자들한테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레위인은 첩을 꼭 데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왜요? 레위인 첩에, 그러니까 소위 이 레위인의 처갓집이 잘 사는 거죠. 뭐 성경을 묵상해보면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아, 이 레위인이 죽여야 될 여자를, 그것도 첩으로 들여놓은 이 여자를 왜 나귀까지 대동해서 가서 모셔오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그가 처갓집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닦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에 찌들어 있는지, 레위인도 더 이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9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안식일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다섯째 날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섯째 날 떠나서 여섯째 날 지나고 이제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떠납니다. 떠날 때에 또 장인이 붙잡는 거예요. 또 붙잡아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안식일이 코앞에 왔는데 레위인 사위를 또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다 사라진 시대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단어,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다. 이 오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 뚜껑 잘 튼튼하게 세워주고 벽기둥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이 텐트란 말입니다. 텐트. 너 텐트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하루도 쉬었다가라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해 보면 레위인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게 3천여 년 전에 사사시대의 배경이란 말이죠. 사사시대의 배경. 아, 사람들이 다 이 모양으로 살았구나.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어렵고 힘들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레위인들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시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성별되게 성결하게 살아들여야 될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멀어버린 시대. 그럼 3천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 3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나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신약시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히 십자가의 구속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전히 우리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이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보다 우리가 종종 걸음치고 가슴 두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사실 이 땅의 일들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묻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됐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죄인가요? 그렇게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지만 사사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나아진 게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속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다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굶고 힘들고 눈물 흘릴 만한 사건들을 만날 때에도 인내하고 참아야 될 순간들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을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우리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시간 조금 지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보시고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회개하며 이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루 살아들이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